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임석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오른손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래요? 당신은 2장 사람이십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아니, 어제 오신 분하고 오늘 처음 온 분하고 뭔가 좀 차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내가 2장으로 넘어갔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일 거니까. 저는 눈 뜨면 내가 2장 사람이지 그 생각만 해도 그렇게 배가 불러요. 우리 원 목사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소식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소식하고 사세요? 그런데 이미 배가 불러서 그래요. 그냥 2장에 속해 있는 2장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배부를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밥을 많이 드시는 목사님들 보면 아 저분은 지금 딴 게 배부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2장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조금 우위가 커서 그래요. 네. 저희들은 본래 어디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본래. 네. 본래. 3장 것들이었어요. 3장 것들인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밟고 어디로 옮겨졌다? 2장으로 옮겨졌다. 2장으로 옮겨졌던 백성들은 반드시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아니한데 3장으로 넘어온 사람은 누구를 바라본다?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 그러면 우리는 죄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 죄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죄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이제는 뭐 할 수 있으니? 볼 수 있는 사람이니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백성이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는 이제는 2장의 백성들인데 3장으로 넘어올 때는 혼자 넘어왔다? 아니면 또 다른 예수님과 함께 왔다?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가 3장으로 다시 왔다. 그래서 3장으로 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누구를 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냐면 2장에서 온 사람답게 누구를 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400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그러니 이제 바로 바로는 내 앞에서 온전히 무릎을 꿇은 백성이게 됐으니 네가 400년 동안 고생한 값어치를 가지고 네가 나갈 수 있으니 마음껏 가지고 나가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것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나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저들이 가져간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일단 아마 하나님은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어도 자기들이 챙겼을 거예요. 그런데 가져가다가 보니까 뒤에 누가 따라왔어요? 애굽 병정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근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들은 이젠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홍해바다를 갈르는 그 순간 저들은 이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저들에게는 소용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소용없어요. 어쩌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저들이 도망치는데 짐이 됐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였을까? 그냥 호주머니라 집어넣고 금붙이 같은 걸 집어넣었을 거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저들이 그걸 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는 금 가지고 살게 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보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보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즉 하나님만 믿고 살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목기둥으로 인도했어요.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광야 생활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이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후에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가장 첫 성이 무슨 성이었죠? 뭐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알면 훨씬 유익이 돼요. 첫 성이 뭐예요? 뭐 또 아이성이 여리고성이지.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면은 자기네들 힘으로 자기네들 손으로 저들은 싸운 적이 없어요. 첫 성을 무너뜨릴 때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첫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부족들과는 계속해서 싸우고 총과 칼로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첫 성만큼은 저들에게 총과 칼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할 때 무너뜨리게 한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이 첫 성이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 6장 20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세요. 26절. 26절 327페이지 327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그 성을 다시 건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무너뜨린 성은 다시 건축해야 돼요. 그런데 여리고 성만큼은 절대로 건축을 못하겠습니다. 네가 만약에 그것을 기초를 세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맏아들을 죽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어. 네가 그것을 쌓아 올라가면 어떻게 한대요? 막내까지 죽이겠다. 이게 무슨 소린 줄 아세요? 다른 성들은 들어가면 부시고 다시 자기네들이 새로운 성들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만큼은 다시 너희들이 건축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갔고 오직 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너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네 개인적인 성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맏아들에게 사인을 줄 것이고 그래도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적 방법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절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서울과 경기대를 포함해서 약 389개 정도가 지난달에 경매가 나왔습니다. 한없이 무너져요. 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웬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고 있을 뿐이에요. 무슨 사인이냐면 뭘 의존하고 있었냐? 뭘 바라보고 있었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의존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사인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광야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곳으로 끌고 가세요. 끊임없이 끌고 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사인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인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결국은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수없이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대형교회다 보니까 무슨 유혹을 받냐면 하려고 하면 해요. 건물을 의존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하려면 해요. 사람 있고 그리고 저분들이 헌금하면 헌금을 또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내 스스로 성을 쌓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성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인다 그랬어요. 죽인다. 여리고 성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성에서는 믿음이 아니고는 100% 믿음으로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야. 그래서 너는 이 믿음을 내 힘으로 뭔가 쌓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쌓으려고 할 때 기초를 쌓을 때 내가 너에게 사인을 줄 것이고 그래도 네가 계속해서 쌓아나가면 막내까지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있을 뿐이에요. 이때 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주여, 우리는 너무 건물을 의존했습니다. 너무 사람을 의존했습니다. 너무 돈을 의존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한국 교회는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결단코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 없으면 그들에게 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먹는 것이고 그게 어쩌면 먹기 위해서 저들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만나를 네가 의존해봐야 내일이면 다 썩어버립니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2장에서 온 백성들이라면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과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과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세요. 그 자라가게 하는 데는 어떻게 자라가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그 아는 게 뭐냐면 그분의 사랑과 통치를 알아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과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과 통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하면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알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알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창세기 1장 1절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태초의 하나님. 그럼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소린 줄 아세요? 태초라고 하는 말은 브레슈트란 말이에요. 레슈트에 부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시간의 시작이라 뜻입니다. 이 시간의 시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내일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할 테니까 내일 아침에 오시면 이제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브레슈트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시작,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만이 시간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2장에서 3장으로 보낼 때 누구와 함께 왔다고요? 보혜사 성령과 함께 왔는데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태초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나의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이걸 믿는 거예요. 나의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조금 그냥 분위기를 살짝 돌리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83년도에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는데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것은 다 모은 것이 저에게 28만 원이 있었습니다. 28만 원이요. 그게 다입니다. 비행기 표를 원웨이만 사는데 53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미국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가는데 28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비행기 표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홀트 아동 복지를 찾아갔습니다. 홀트 아동 복지를 찾아가서 내가 듣기에는 아이를 입양 유럽으로 굉장히 많이 입양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면 비행기 표를 준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레터 이런 거 다 주고 그랬더니 이제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그게 53만 원에서 반절은 기부를 해야 된대요. 반절은 기부해야 되니까 내가 내야 할 돈이 21만 원을 내줘야 돼요. 근데 21만 원을 내면 나는 이제 7만 원 갖고 갈 텐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정하면서 둘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런 법은 없대요. 근데 어쨌든 좀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많이 나가지도 않잖아요. 급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의논하더니 셋을 데리고 나가래요. 그 뭐 나는 비행기 표만 주면 돼요. 뭐 셋이든 다섯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셋을 데리고 이제 프랑스로 파리에서 먼저 내려서 파리에서 다시 이제 독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셋을 데리고 가는데 제가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총각이 이 세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근데 비행기가 딱 뜨기 시작하니까 이 귀가 꽉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셋이 그냥 막 울기 시작하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양이 와서 계속 이제 걔들 돌보고 있어서 잘 돌보라. 그러고 나는 그때는 뭐 비행기가 다 텅텅 비었거든요. 그래서 좌석을 다 올려놓고 그냥 계속 잤어요. 그리고 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 왔는데 사실 이 세 아이를요 난 정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뭐 안내양들이 다 돌봤지 나는 잠을 자고 왔는데 그런데 세 아이들을 이렇게 넘겨주는 그 순간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막 한국이 원망스럽고 세상에 못 살아서 애들을 팔아먹냐 막 그리고 원망스러운데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가 유학하는 동안 방학이 되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면 입양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섬기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입양 아이를 섬기기로 위해서 마음을 딱 먹고 이제 일단은 독일로 왔습니다. 오고 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독일은 입양아 아이를 위해서 참 모든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어 가르치는 데도 있고 다 잘 되어 있는데 안 된 데가 어디냐면은 저기 덴마크는 안 됐대요. 그래서 없는 돈을 가지고 기차표를 사가지고 제가 덴마크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올라가서 입양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모아보니까 한 23명 정도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내가 방학 때가 되면 너희들한테 와서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우리 권사님 정도 연령 돼 보이는 할머니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옆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저 나는 어디서 왔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뭐 그 정도밖에 더 있어요. 안 들려요 아무것도. 근데 어쨌든 할머니하고 얘기 나누는데 막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는데 용기를 내서 했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 가서 할머니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기 전에 할머니 주소 좀 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한테 주소 주고 내 주소 달라고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는 어느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주소를 줬어요. 그게 제가 독일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3개월 있다가 사실은 이 독일에서는 무조건 정기검진을 받아야 돼요. 3개월 비자를 주고 다 유학생들이 들어가는데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정기검진 받아보니까 폐 한쪽이 완전히 다 썩어버렸어요. 폐기량 말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 제가 몸이 있는데 그때 제가 54kg 나갔어요. 나는 그냥 원래 몸무게가 없는가 보다 그리 생각했는데 폐기량 말기여서 그런지도 몰랐어요. 뭐 그냥 곧장 거기서 의사가 사인을 해줘야 비자 연장을 하는데 의사가 그냥 추방명령 이 사람은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레터를 하나 써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저는 사실 독일 유학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꾼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유학 간다고 했어요. 교인들이고 친척 들어가서 공항에 250명 정도가 나와서 거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 어떻게 돌아가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차라리 안 왔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당시만 해도 폐기량 말기면 한국에 돌아가면 또 심각해요. 이거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하기로 내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도 이 사람들은 동정심을 또 유발하면은 봐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의사한테 선생님은 기적을 보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적을 많이 체험한대요. 그래서 제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미친 듯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금방 결과가 나왔는데 금방 낫다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아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병에서 치료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갑자기 생기는 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도 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독일에서 생긴 병은 100% 책임져줘야 돼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폐결핵 말기가 됐으면 이날에 못으로 들어왔겠습니까? 나는 항상 6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에 있을 때 정기검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증거물로 제출할 테니 그 증거물로 제시할 때까지만 나에게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정기검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누가 정기검진 받아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다급했으면 편지 보내고 그것이 온다고 하면 두 달 정도는 연장을 해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사가 그러냐? 그럼 그걸 가지고 와라 할 줄 알았더니 그 얘기를 안고 6개월 동안을 연장해 줬어요. 6개월 동안 너희가 치료를 받아라. 이래가지고 6개월 동안 제가 연장을 받아서 거기서 독일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요. 내가 폐결핵을 말기고 그런 것을 떠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생활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에 고민 안 해본 사람은 이 얘기가 지금 납득이 안 가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하고 있는 난데 이제 6개월 동안은 보장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야속한지 세상에 6개월 동안 보장받아서 감사한데 일주일 되고 나니까 답답해 또 못 견디겠어요. 말이 통하나 답답해 못 견뎌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할머니. 기차 안에서 잠시 만나서 주소를 주고받은 할머니.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써가지고 나는 기차 안에서 만났던 암흑의 학생입니다. 근데 내가 폐결핵 말기입니다. 근데 할머님 집으로 요양 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정신이 아니에요. 절대 제정신가 내가 충청도 사람이라니까요. 제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간호사한테 갔습니다. 이것 좀 한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정정해달라고 그랬더니 몇 군데 정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편지를 이제 할머니한테 보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병이 나면 폐결핵 환자들한테 내가 스웨덴으로 요양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요양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요양 가면 거기서 이제 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내주고 요양 가는 데까지 기차비나 비행기표도 재줘요. 좋은 나라지요. 진짜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할머니가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와가지고 당신네 집으로 오래. 한 사람도 그냥 아멘도 안 하시네. 당신네 집으로 오래. 막 그것을 제가 받는 순간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냥 그 편지를 들고요. 병원을 뛰어다니면서 그 편지를 교정해줬던 간호사한테 가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거 나 거기로 오랬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병원에서 수속을 밟아가지고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가는데 그 할머니 집이 류베기라는 곳이에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마르크를 썼는데 50마르크에 그 성문 류벡 성문이 있어요. 고도에다가 요양의 도시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몰라. 조금 배 아프시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갔는데 할머니가 딸만 셋이에요. 근데 이 딸만 셋인데 이 세 명의 따님은 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남편은 보트를 타시다가 그만 그게 전복돼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혼자 사시게 되는데 마침 둘째 따님이 독일어 국어 선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류마티스 병이 걸렸어. 그리고 본인도 어머니 집으로 요양 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류마티스 병 환자 하나하고 그리고 폐결핵 환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셋이 사는데 한국 사람이 어디 가든지 대우받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할머니라고도 안 치죠. 왜냐하면 뭐 한 60 초반이셨으니까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서 그러면 막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거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설거지를 안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설거지도 해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있으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따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심심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심심하대. 그래서 나 독일어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잘생겼잖아요. 독일 사람의 기준에 잘생긴 것은 뭐냐면 아주 날씬한 거예요. 아주 뚱뚱하니까 저는 날씬하잖아요. 그리고 키가 크지도 않고 아담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째 따님이 내가 너 독일어 가르쳐주겠대. 그래서 얼마나 가르쳐줄까?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합시다. 할 일이 없잖아요. 밥 먹고 뭐하예요? 그래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그렇게 8시간씩 합시다. 여러분 독일은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저 사람들은요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서 개인 지도를 절대로 안 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한테 타협하기를 야 너 폐결핵 환자니까 8시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침 3시간, 오후 3시간, 6시간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공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6시간 개인 지도를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뭐 그냥 좀 배 아프신가 봐. 그리고 나서 두 달쯤 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찍었더니 흔적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흔적이 얼마나 큰지 매일 건강 진단할 때마다 이 흔적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흔적은 그냥 남겨두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시간 들여서 한 줄 아세요? 할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딸 셋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양아들 삼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 나는 입적은 못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입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게 됐고 그분이 3년 동안 제 생활비를 다 대주셨어요. 배 아프신가 봐.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꽤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왜 체험도 있었고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신앙이 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독일어를 못 들을 때가 더 나았더라고요.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틀린 게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게는 지금도 내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들어와도.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도 내게 고난이 없었으면 나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편하게 살아갔을 것이고 얼마든지 나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시간 속에 들어와서 관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만 관여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지금도 관여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태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 거요.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아. 태초의 하나님, 브레슛. 이것은 하나님이 내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시다.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것을 놓치게 되면 자꾸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무엇으로 우리가 검증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염려를 하면 이게 지금 내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염려하면. 그래서 내가 염려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염려거리가 있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흔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염려가 들어올 때는 그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사인이에요. 너가 지금 믿음의 계기가 흔들리고 있다. 이 사인할 때 빨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염려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육체상할 것이고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만 쳐다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을 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염려가 심각한 것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페이지 수 안 가리켜 드릴게요. 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만이라 그랬습니다. 자, 스스로 조심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래요? 방탕함과 또 하나? 술취함과 또 하나? 생활의 염려. 근데 왜 조심해야 된대요? 마음이 갑자기 둔해집니다. 마음이 갑자기 둔해지면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네가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이 너에게 뜻밖의 찾아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 생활의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물론 방탕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집회를 했더니 오늘까지 집회를 하니까 이번 강사 그냥 괜찮은 분 오셨다. 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TV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임석순 목사가 다른 여자와 강간을 해서 들키는 그 순간 그 여자를 살해했다. 이게 여러분 주일 아침에 그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봤습니다. 이게 방탕이요. 집회 와가지고 집회할 것이지 무슨 딴 여자를 짓거리하고 있어.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내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오후에 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원 목사님 고민돼요 안 돼요? 예? 고민 정도가 아니라 원 목사님이요 얼굴 블락블락하면서요 막 당신이 사람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침에 와서 제 설교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지요. 누가 들어요? 안 듣죠. 이게 방탕이요. 이거 제가 지금 원문적으로 설교하면 더 그래요. 이게 방탕이. 그 다음에 또 뭔 줄 아세요? 술취함이라고 그랬어요. 술취함이 뭐냐면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오늘 가만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몸이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온 목사님 술 좀 한 잔 갖다 주세요. 그래서 온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무슨 술이에요? 아 나 약으로 조금만 먹어야 내가 괜찮아. 그러니까 조금만 가지고 와. 그랬더니 온 목사님이 일단 한 병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 컵으로 가꿀 수 없으니까 한 병을 사왔어요. 그냥 온 목사님이야 아 약으로 조금 드시는 것 보다 했는데 한 병을 다 마셔버렸어요. 그랬더니 술에 미쳐가지고 저녁 집회를 오는데 술 냄새가 여전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으는 순간 이게 도대체 누가 술을 저렇게 많이 먹었냐. 그런데 보니까 강사 목사에게서 술 냄새가 팡팡 풍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 번씩 우리 목사님에게서부터 야 저 사람 술 먹었는가 봐. 그 술 먹은 게 분명히 확실해. 그럼 설교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나 같아도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오르기 전에 그랬습니다. 막 제가 걱정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 미국 집회를 왔는데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지금 불이 났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미국으로 참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집회를 그냥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지금 걱정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내가 염려가 너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저걸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이 걱정됩니다. 그러면요 한 분 두 분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너무 안 됐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헌금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설교에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설교를 아예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그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눈물도 흘리고 동정하시면서 설교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가 방탕과 술 취함과 따라서 합시다. 동격이다. 동격이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방탕하는 사람은 죽일 사람이고 술 먹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목사가 아니고 그러나 생활의 염려는 동정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와서 생활의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둔해지는데 뜻밖에 너에게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지금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우리는 이장의 백성이에요. 또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는 이장의 백성이에요. 그럼 이장의 백성들은 이 땅에 와서 염려를 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염려를 했다는 것은 사인이에요. 야, 너 지금 이장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 태초에 하나님을 네가 보지 않고 있다. 그러니 너 사인을 하고 있으니 그 사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석순아 너 왜 나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음성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를 우리에게 딱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누구를 안 보고 있다? 하나님을 안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뭐 다 아시는 말씀인지 한번 그래도 찾아보세요. 뭐 성경 찾는 게 뭐 자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네 322페이지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염려는 사인. 따라서 합시다. 염려는 사인. 그 사인이 뭐냐면 네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태초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찾아올 때마다 이게 사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바라볼 때 지각이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염려되는 상황을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은 때가 되면 바꿔질 수도 있고 안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장의 백성인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의 사람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에 대한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의 하나님 내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저 우리들이 좀 벗을게요.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내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천지의 하나님. 여러분, 천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땅. 그런데 이 천지라는 말이 기가 막힌 뜻이에요. 에르하샤마임 바에르타 하에네트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모든 우주 공간이 철저한 계획과 누구의 통치에 의해서 이게 전체가 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진다는 말이 바로 그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가, 전체 하나가 지금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운명하실 때쯤 되면 목사님 임종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간절히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가면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기도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목사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말씀은 안 하시는데 내가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읽어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 권사님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권사님이 조금 더 살면 세상이 뒤집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철저한 이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시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몸만 하나 빠지면, 조그마한 부속 하나 빠지면 이 시계는 어떻게 되죠? 딱 멈춰요. 멈춰요. 그건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에르하샤만 바에르 타이네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이 조금 더 살면 세상은 멈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가셔야 할 시간이면 가셔야 된다, 그 소리요. 응?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 멋있게 돌아가시자고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찬송 진짜 멋있었어요. 장로님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시잖아요. 그때 멋있게 가는 게 뭐냐면, 이제 내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났으니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시간이 돼서 돌아갑니다. 이게 천지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천지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운명이 다 결정되었으면 그냥 나는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획하신다, 천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물어야 돼요. 천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요.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들 그냥 얼굴 예쁘고 그리고 조금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반했다는 내가 죽인다. 내 자식들 같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까? 어떤 놈은 또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냥 뜻을 묻고 그리고 나서 하고 싶으면 해라. 난 그래요. 왜냐하면 나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이 조금 머리가 컸다고 해서 지멋대로 대학 가고 지멋대로 뭘 결정해요. 그러면 기분 좋은 부모님만 아멘해 보세요. 적어도 자식이면 부모에게 지가 지금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그 대학이 아니고 이쪽 대학에 가고 싶어. 근데 자기가 지금 아버지는 그쪽 대학에 가고 싶지만 자기는 이쪽 대학으로 갔어. 근데 가도 그때는 아버지가요 그 자식에게 서운케 여기지 않아요. 물어본 것에 대해서. 아버지, 나는 이것이 그냥 좋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좋아서 간다는데 아버지가 그냥 허락을 해주시면서 얘가 그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내가 또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물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입니까? 하고 물으시고 대답이 없으면 그냥 가시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네가 파종하지 아니고 어떻게 열매를 거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조금 예언기도 한다면 거기 쫓아가서 무조건 머리를 갖다 들여 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예언에 은사가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왜 모르세요? 그냥 물으시고 조금 더 확인하고 싶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말씀 가운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냥 가세요. 가시라고 하는데도 지금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 보세요. 그냥 가세요. 아멘이신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제가 원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두 분 목사님이 계세요. 무지하게 존경해요. 한 분은 라인하트 목사님이고 한 분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에요. 라인하트 목사님은 제가 독일에서 만난 사람이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영국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서는 제가 무엇을 뵀냐면 믿음을, 복음을 보존해 나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라인하트 목사님에게서는요, 지금도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분이 에반젤리스트인데 어떤 기업인 여성이 늘 에반젤리스트를 하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업인 여성이 그분에게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그 라인하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라인하트 목사님, 저 같으면은요 지금까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고 덥석 받잖아요. 그게 나예요. 근데 이분은 이만한 돈을 기부하시기에 어디 쉽습니까? 내가 이만한 돈을 써도 괜찮은지, 내가 준비가 된 사람인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을 주세요. 그래서 항상 제 가슴 속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난 그 사람을 생각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깊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에게 평안함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쓰면서 뭔가 당신에게 평안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한다는 여성과 약속 시간을 만나서 약속을 딱 하고 저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았더니 하나님이 쓰지 말래요. 아마 나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지도 않지만 더 썩 받아야지. 그게 어떤 돈인데? 근데 이분이 뭐라 온 줄 아세요? 이만한 돈 기부하는 건 쉽지 않고 아직은 제가 이 돈을 쓰기에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이만한 돈을 쓰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었을 때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준비되신 분에게 흘러보내면 좋겠습니다. 아, 감동 좀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 두 분을 무지하게 존경합니다. 하도 안 되니까 따라가고 싶은 뿐이에요. 이게 천지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천지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언제나 물으면서 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대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아무것도 못하니까 무조건 묻고 어떻게 해라? 가라! 가라! 그래서 천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그 뜻을 내가 확인이 됐으면 반드시 우리는 갑니다. 반드시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이 1번은 순종하는데 2번이 순종이 안 돼요. 한번 요한복음 2장을 같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44페이지예요. 2장. 자,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지금 4절에 무슨 소리인지 다 아시죠? 지금 가나 혼인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포도주 좀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거요? 안 만들겠다는 거요? 다시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거요? 안 만들겠다는 거요? 그런 것 같지요. 그런 것 같지요. 안 만들겠다고 했으면 안 만드세요. 안 만들겠다고 했으면 안 만드세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포도주를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였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때를 깨달았습니다. 이 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 때를 깨달았습니다. 때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5절을 보세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벌써 이 사람은 그 때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그 때가 무엇인가요? 그 때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성경 요한복음만 몇 군데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0절 보세요. 7장 30절 찾으셨지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의 때가 무슨 때지요? 그의 때가 무슨 때지요? 십자가의 때요. 십자가의 때요. 자, 지금 그 때가 십자가의 때요. 그 다음에 8장 20절을 보세요. 8장 20절. 자,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그의 때가 무슨 때? 십자가의 때입니다. 자, 16장 32절을 보세요. 16장 32절. 32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혼자 둘 때가 왔으니 그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의 때를 지금 말씀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때만 십자가의 때가 또 무슨 때냐면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세요. 12장 23절. 23절 찾으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영광을 얻을 때가 무슨 때요? 십자가의 때. 그러면 십자가의 때가 곧 무슨 때라는 이야기요? 영광의 때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밑에 한번 보세요. 12장 27절로 28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야. 이때가 언제? 십자가의 때.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때가 곧 십자가의 때고 십자가의 때가 무슨 때? 영광스러운 때. 한 군데만 더 보세요. 17장 1절을 보세요. 17장 1절. 자, 찾으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으니 그 무슨 때? 십자가의 때. 그 십자가의 때가 무슨 때냐면 영화롭게 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2장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내 때는 무슨 때요? 내 때는 무슨 때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백날 해도 우리는 전진이 안 된다니까요. 전진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이 내 때가 무슨 때요? 십자가의 때인데 그 십자가가 무슨 때요? 영화로운 때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십자가의 때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십자가의 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십자가의 때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때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게 십자가의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영화스럽게 되고 모든 사람이 영화스럽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 그게 십자가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요. 그럼 자기 십자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내가요, 저도 성격이 좀 있는 사람이요. 성격이 있어서요, 집사람한테 내가 지게 생겼어요? 안 지게 생겼어요? 예? 본래 저는 절대로 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항상 져줘요. 왜냐하면 집사람 한 방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여인 무슨 한 방이냐? 연약한 여인을 사랑해 주라. 나요, 정말 목사지만요, 형편없는 목사예요. 어떤 때는요, 저 성도 그냥 막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냥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석순아, 너는 그 사람을 네가 품지 않으면 이 전교인 못 품는 거란다. 너를 갈구는 저 사람 사랑해 줘야지.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속에 현장 속에서 뜻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다가 엎드려 금방 아버지 불쌍한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여전히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내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매 순간마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 뜻이 곧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저녁도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신 줄 아세요? 토요일날 TV 켜놓고 집에서 그냥 실컷 애들하고 좀 오손도손 있고 싶고, 뭐 여기 이 딱딱한 의자에 와서 재밌는 소리도 않는데 뭐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그런데 앉아있으려고 하니까 자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집회잖아. 너 시간 됐는데 지금도 TV를 보나? 너 시간 됐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앉아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할 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벌떡 일어나서 여기에 와요. 근데 그 십자가를 그냥 안 지는 사람은 하려면 해. 내 지금 오늘 여기 할 게 많아.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뭘 졌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 오신 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그 시간에 지금 십자가를 못 진 거예요. 우리 연합집회에 오신 우리 목사님도 오늘 십자가 지시고 왔어요. 아멘 해보세요. 웬 줄 아세요? 목사가 목사 설교 듣기 되게 힘들거든요. 뭐 그게 그 소린 것 같은데, 뭐 나도 다 아는 소리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은 틀림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와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영화로울 때고 영광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마리아는 깨달은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것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보세요. 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게 일본의 순종이요. 일본은 지금 혼인잔치집에 두세 통, 이 대여섯 통에 이제 그 항아리가 있단 말이요. 거기를 물을 채워야, 가득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상식이야. 정결 예식이야. 왜? 거기에 두르려면 혼인집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씻고 두르는 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이방 땅을 밟은 사람은 발까지 씻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인 것은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빨리 말씀하세요. 나 급해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반절밖에 못했어요, 지금. 네? 최후 3시간 갖고 연합집회 하나니 이게 어떻게 지금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가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 마음 좀 아시나 모르겠어요. 에? 일본 순종은 다 쉬워요. 왜? 상식이거든요. 경험이거든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순종은 아무나 해요. 일본 순종도 않는 사람은 그건 악질이에요. 일본 순종은 다 해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서도 일본 순종 않는 사람은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인데도 안 해.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일본 순종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자, 한번 자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그랬습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이 하인이 그 항아리에 물을 부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물을 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물은 먹는 물도 아니에요. 그냥 손 씻을 물이기 때문에 갖다 주었어요. 제가 지금 목이 말려서 우리 원목사님 사모님께 저 뒤에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두르는 입구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 화장실에 손 씻는 물을 갖다가 떠서 여기를 지금 가지고 오실 분도 아니지만 가지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동생 하려고 그랬는데 절대 동생 안 해. 이걸 먹는 물이라고 갖고 왔나? 내가 사모님이니까 그 정도 하지. 하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000년도의 하인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갖다 주고 이 사람들이 그 물이 변화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그 물을 갖다 주라. 갖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거기는 주인이, 주인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하인이 그걸 갖다 줄 때는,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죽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십자가요.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일본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안 해. 근데 이번의 순종은 대부분의 못한단 말이에요. 왜? 죽음이 따라옵니다. 죽음이 따라와요. 이분 순종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죽음이 따라옴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천지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거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조건 순종해라.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9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치니 뭐가 나타났어요?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에서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새 포도주인 줄을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새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이 새 포도주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어디서 났는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어요? 순종한 자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금 하나님을 계속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상식은 순종해요. 1번은 순종해. 그런데 2번이 순종되지 아니하니 어디서 온 줄을 몰라요. 어디서 온 줄을 몰라요. 오늘 한국교회가 2번을 순종해야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먹어요. 그런데 좋은 포도주는 다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났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미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미국 땅이 부강하고 좋은 땅인 걸 다 알아요 몰라요? 좋은 땅이에요. 이만한 땅이 어디가 있어요? 좋은 땅이죠. 다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천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만 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천지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결단코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멋대로 살고 그냥 맡기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심 앞에 아버지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버지의 영광이 끝없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마지막 하나 5분에 끝날 테니까 빨리 여러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다라는 것은 주어요 동사예요? 뭐 시시한 거 물어본다고 여러분 그러시는데 동사잖아요 창조하다. 그런데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빠라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빠라라는 동사는 유일한 한 존재가 앞에 주어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게 빠라예요. 그럼 창조하다 그러면 이게 동사니까 주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빠라라는 동사를 쓴 것은 온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를 가르칠 때 거기서 앞에 하나님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 그랬을 때는 온 세상의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소리예요. 내 자식도 사랑하지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세요. 말라기서 구약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3장 16절 1330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때에 뭐 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건 구약에서 경외라는 말은 오직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경외는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여호와를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유일하다는 말은 유일하게 내가 사랑하는 존재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때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하는 말이 이런 소리예요. 네가 신앙생활에도 무슨 네게 뭐가 잘 되는 게 있냐? 당신 그렇게 뭐 교회 가서 이민 생활이 막 고달픈데 뭐 교회 가서 그렇게 헌신하냐? 완악한 말로 우리를 막 대적해요. 응? 근데 사실 또 그 사람 말이 맞아.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말도 틀린 말이 아니야. 그렇게 완악한 말, 교만한 말, 그래서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당신 가끔가다 교회 가서 집회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나 장로 되고 나서요 사업도 망하고 이상하게 안 돼요. 그래, 그래서 장로가 된 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거둬달라는 말이에요? 취소시켜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래요. 장로님, 장로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때에도 장로님이십니다. 내가 그래요. 그때에도 장로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그때에도 장로님으로서 그 장로님의 위치에 서 있으시란 말이에요. 저는 수많은 목회자를 만나요. 근데 목사님도 또 가끔 그러시거든요. 내가 평생 선교했는데, 쏟아부었는데 한 명의 성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은 선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해도 여호와가 유일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 없어도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에, 그때거든요. 그때, 그때. 그러니까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라기서에 이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말라기가 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또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막 교회 가서 주일날 봉사해. 그러면 남편이 하시는 이야기가, 야 이 사람아, 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식구들하고 같이 있고 싶네. 당신은 그냥 토요일날 나가, 주일날 나가 뭐하는 거냐? 그런데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섬겨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접기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때에도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픔을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그렇게 말할 그때에도.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요? 교회 안 다니는 3장의 것들이 잘 돼요. 이게 지금 그 소리예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자녀도 그냥 대학도 쑥쑥 잘 들어갔어요. 사업도 잘 돼. 그래서 그 교만한 자들이 자기가 복되다 하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그래도 여기는 아멘을 안는 분이 있다는 게 그게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소리 하면 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때에도 지금은 아멘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에도 자 다시 이제 16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계속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기념책에 기록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 속에 있어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뭐 하신다?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세요. 내가 혹시 어려운 환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교만한 말을 듣고 교만한 소리에 의해서 당신이, 우리는 이렇게 복받는데 당신은 뭐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아하, 지금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올릴 때구나. 왜 또 아멘 안 하셔? 지금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할 때구나.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나 이제 지금 조금 이따 이제 가다가 여러분들이 제 오른편 한번 때려보세요. 지금은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이럽니다. 오른편 내가 뺨을 맞으면서도 내일 주일날 설교를 할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것은 내가 오른뺨을 맞았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기념책에 기록될 때구나. 아멘이신가요? 진짜 때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이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멘이신가요? 또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자, 무슨 소유로? 그런 사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특별한 소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 개판 칠 때는,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개판 칠 때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해도 괜찮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깨닫게 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는 그 순간에는 나 건드리지 마라. 나 건드리다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죽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 관리. 하나님이 특별 관리.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시작.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를 아끼리니 그랬습니다. 뭐 한다고요? 아껴주신대요. 하나님이 아껴주신대요.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만이 시대를 분별합니다. 세상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유일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분별력이 상실돼요. 분별력이 상실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말로 돈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명예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 믿음이 상실되는 순간 우리는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요, 네가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과 벗었지만은 내가 발과 벗은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는 게 죄예요. 그래서 3장으로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무엇을 밟고? 죄를 밟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를 밟고 이제는 어디로 넘어간 사람? 이장의 사람이요.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이것을 요구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제 만나면 이장의 사람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장뿐 안녕하십니까? 이장으로 이제 넘어갔으면 우리는 이제 넘어갔으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잠시 동안 여러 세대들 통해 우리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수님 보혜사 성령과 이 땅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여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무엇만 가지고 살기를 원하냐면 믿고 살아가라. 나를 보고 살아가라.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입혀준다는 거요. 먹을 걸 준다는 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사냐? 태초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아멘이신가요? 태초의 하나님, 내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아멘이신가요? 그걸 믿고 살아가라. 두 번째, 어떤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그래서 태초에 내 시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염려는 곧 사인이다.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인이다. 그래서 사인이 오면 곧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 있다. 아멘이신가요? 계획과 통치 속에 있으니 반드시 우리는 그 계획을 물어라. 뜻을 물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그때그때 십자가를 져라. 순종해라. 2번의 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 영화로움이 나타날 것이고 그게 영광의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다. 아멘이신가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만을 내가 사랑하나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하실 것이고 나를 특별 관리하실 것이고 나를 아껴주실 것이고 그때의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이 장에서 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지금 할 거 아니니까. 이거 중요해요. 너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갑자기 와서 우리를 뒤집어 놓는 줄 아세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혹시 또 그래요. 당신은 지금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으면 나는요 이만큼 절대 못 삽니다. 이만큼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형편없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만큼이라도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4시에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쳐 줄 테니 오늘까지 듣고 내일을 못 들으면 나 못 가요. 억울해서 못 간다니까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억울해서 못 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그 소리를 듣고 평생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두 번째 좋아하는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읍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흉한 죄짐